성도님들, 뉴욕에 그 맨하탄에 가보신 경험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시죠? 예, 뉴욕 맨하탄에 가시면 뭐 오래된 도시죠. 그런데 그 고층 건물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게 있나 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모릅니다. 이 맨하탄의 고층 빌딩들을 연결하는 자그만치 18마일이나 되는 거의 투명한 줄이 있어요. 예, 이거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하얀 거 있죠? 이게 줄이에요. 이게 저기 맨하탄의 이제 건물들인데, 건물들 사이사이를 이렇게 이어가지 거의 투명한 줄, 꼭 낚싯줄 같은 그런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그만치 18마일. 그래서 그 이 지역을 어느 정도 감싸고 있냐면 이 정도를 감싸고 있어요. 이게 맨하탄이면 이게 그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넓죠. 거의 맨하탄 전역을 덮고 있습니다. 뭐 로우 맨하탄 뭐 더 그냥 맨하탄도 있고 그렇지만, 여하튼 이렇듯 선으로 거의 투명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줄의 이름이 에루브예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에루브라고 하는 줄이 있어요. 근데 이 줄은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200여 개 도시에 저런 선들이 있어요. 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들을 연결시키는 줄들인데요. 세계의 최대 규모 중에 하나가, 뭐 멀리 뉴욕까지 갈 필요가 없고 바로 LA에 있어요. 이스트 LA가 아니라 웨스트 LA에 60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길점, 뭐 맨하탄 상대도 안 되죠. 그렇게 엄청난 그런 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워싱턴 DC에도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이 에러브는 백악관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건물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이 선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으로 이제 통과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입법자들의 입법 과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설치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종교심이 투철한 뭐 정통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 뭐 유대인들이라고 다 종교심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리버럴한 그 주의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투산에 많아요. 리버럴 주의시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통파의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열쇠도 한 가지 하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예,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지갑도 못 가지고 다니고, 책이나 뭐 가방, 식료품 같은 거 뭐 사가지고 들고 다니고 절대 못해요. 심지어는 아기 엄마들이 아기들조차 데리고 다닐 수 없어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연한 것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여인들은 안식일날 거울을 안 봐요. 거울 보는 건 일이 아닌데, 거울 본 다음에 자칫하면 흰머리가 보면 그걸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된다고. 그래서 거울을 안 보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뭐지? 라고 하는데, 이만큼 뭔가 자기들이 어떤 그런 종교심을 투철하게 발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자기 이 집에서 움직이는 건 돼요. 그런데 자기 집 밖에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에루브가 등장한 거예요. 에루브라는 선을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장하는 줄로 이어가다 보니, 그게 다 공공장소지만 에르브가 설치되어 있는 선 안에 있으면 개인의 영역이라고 랍비들이 해석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런 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에르브 찾으면 구글링을 하면은 에르브에 대한 얘기 나는데, 이런 배경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듯 랍비들이 종교의 어떤 그런 해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종교 규정을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빌딩과 빌딩 사이를 줄로 연결해서 그 안에서는 일상적인 일을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 끊어지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큰일이니까 안식일 전에 매주마다 그 줄이 줄 상태가 어떤가 점검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를 담당하는 지정 랍비들이 있어요. 자, 이 안식일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지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안식일을 우리가 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일상 활동을 많이 안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서 생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안식일이 있도록 하신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안식일 자체가 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율법적인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유대 사회는 사람의 구원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겼냐면 자신들의 종교 활동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증거로서 오늘 본문에 19장에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즉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면서 말했어요.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 종교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 얘기죠. 예.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가 보이는 반응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보이는 모습은 어떤 건가, 반응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 보이는 변화된 결과는 무엇인가, 그 세 가지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뭐 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에 삭개오 노래 있고 뭐 정말 예,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도 많죠. 그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접하고 그렇게 예, 성장합니까? 사실은 이 삭개오는 이렇게 익숙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뭐 지난 주일날 이어서 청지기의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것은 이 구원의 그런 삶을 알기 전에는 사실은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은 다음에는 청지기의 삶은 예수님과의 함께 살아가는 삶에 당연스럽게 있어야만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하면 종교 생활을 하면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뭐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10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지어졌기 때문에 신을 향한 영혼의 바람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을 향한 어떤 바람이 누구나 다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뭘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예.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향한 바람에 대해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 말이죠.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 영혼 안에는 하나님 형상의 빈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즉 하나님 형상의 빈 공간이 사람 안에 있다. God-shaped vacuum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체 얘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사람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어떤 거로 채워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도 채워보고 어떤 명예욕이라든지 성공욕이라든지 어떤 관계에 다른 관계를 가지고 채워보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질 수 있는 거는 오직 파스칼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그러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파스칼은 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만으로 사람은 그 영혼의 체험이 있다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종교라는 것 가지고 채워보려 하니까 사실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뭐 종교야 다 같은 것이지. 물론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 얘기해요. 종교와 신앙은 다른 것이다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이 에르브라는 줄은 종교에서 나온 것이죠. 안식일을 얘기하지만 안식일이 하나님과 관계를 대신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 규정화되고 그 안식일을 제도화 만드는 그런 생각 속에서 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펴보면은 사람의 모든 문명 속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죠? 문명 사회 속에 종교가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회, 모든 사람이 존재했던 그러한 공동체 속에는 종교가 있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마다 그런 어떤 그런 종교심이 발동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채워보려고 하는데 종교라고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가 필요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어쩌면 숨쉬는 것처럼 종교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학자들,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왕들이 있었고 왕들이 정치를 목적으로 종교를 고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지만 또 그 부분적이죠. 더 그보다는 원래 사람이 지닌 이 종교심을 어떻게든 만족시켜야 왕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강조했던 겁니다. 다르죠. 심지어 종교가 없는 것 같은 곳에도 종교가 언제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북한은 종교가 없다 그러죠. 공산주의인데 뭐 유물주의인데 무슨 뭐가 있나? 아니요. 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북한은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 종교예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 공산주의도 다 변질되어 있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런 공산주의는 없어요. 원래 막스레인에서 나온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런데 버틸 수 있는 것, 70년 넘게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종교로 버티고 있어요. 그 종교는 뭘까요? 주체 사상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주체. 왜 김일성 주체예요? 주체가 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김일성이 신이 되었고 김일성의 교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신을 섬기고 교리 공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70년 동안 묶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한 거 있죠. 막 울어요 사람들이. 그죠? 확 손 들고 이거 꼭 우리 저기 예배 드릴 때 성령 감동받아서 할렐루야 하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종교에 있는 거예요. 종교, 사이비 종교에. 그렇듯 종교라는 것이 사람마다 어떤 그런 종교심이 있는데 그것을 발동해서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죠. 누구나 자신 영혼에 비어있는 하나님의 공간을 종교에 대한 여러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영혼에는 체험이 없습니다. 종교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 영혼의 체험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의 만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잃은 거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삭개를 만나고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그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영혼의 체험이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람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의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체험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채워지는 사건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평생 더욱더 깨달아가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즐기는 그와 같은 인생이 구원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받고 그냥 아 구원 받았고 나는 이제 죽으면 천당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성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인생의 만족이 어떤 것인가를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예수님이 다른 말로 1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인자라는 말을 왜 예수님이 쓰셨을까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나는 하셨으면 될 텐데 인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 그 Son of Man 이렇게 영어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인자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잘 알려진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을 쓴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라는 말을 그때 썼을 때는, 다니엘이 썼을 때는 그것은 바로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했습니다. 즉 그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온 것은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주님 오신 이유는 잃은 것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상실했기에 잃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는 다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잃어버리고 창조의 의도도 상실하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가장 크게 충돌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항상 충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사는 것이 뭔가 하는 얘기였어요. 구원받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규정을 따르면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규정을 따르면, 율법을 따르면 구원이다. 근데 율법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고집하는, 구원이라고 고집하는 율법학자들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과 그 차이가 너무도 극명한 것이죠. 주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고 지도자들은 거짓 구원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 죽게 하려는 그런 일이었어요. 엄청난 생명을 놓고 일어나는 대조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관이에요. 주님은 구원을 생각하시는데 무리들은 종교를 생각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건질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는요? 머리가 대신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관습, 나 익숙함을 먼저 배려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건 당연히 구원입니다. 인자가 모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 가족교회도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문도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어떤 배경을 지녔던 모든 연령, 모든 민족, 모든 사회의 경제, 문화적인 다른 점들을 넘어서 모두 다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과의 연결만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그냥 어울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의 경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나와는 다른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같을 수 있는가, 그 배경에 보니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다른 점도 예수님 안에서 초월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매우 폐쇄성이 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저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그건 교회의 어떤 성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구원 초청을 받는 사람의 바른 반응이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그렇게 하는데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있었다. 그 여리고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관장이에요. 그 세관장이면 이미 다 얘기는 끝났는데 거기 덧붙여가지고 누가는 더 강조하기 위해 부자라고 얘기해요. 세관장 그 당시에 누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세관장만큼 부를 축적하고 로마 권세를 힘입어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 그렇게 없었습니다. 세리도 아니라 세관장이에요. 그걸 끝나면 되는데 부자라고 또 붙였습니다. 로마제국에 동조하고 돈으로 세관원 자리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세관장까지 올라갔어요. 여러 세리들을 건드리면서 그 지역을 관장하면서 거기서 나는 엄청난 그런 부가 있었고 로마제국에 보내고 로마제국에 꼭 보내야 되는 그런 한정, 정해져 있는 액수가 있어요. 맞춰줘야 돼요. 그 나머지는 누구 거냐? 세관장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주머니를 더 불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세리들을 더 옥조이면 세리를 더 많이 가져오고 필요 채우면 나머지는 내 거예요. 그럼 세리들은 또 어떻게 하죠? 더 일반 사람들 더 억누르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사이클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나 눈 감아버리고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나는 힘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사회의 이 세리들의 엄청난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증오하죠. 증오하면서도 부러워해요. 증오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동시에 유대사회는 재물에 대한 한없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저 매국노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부럽다면은 부자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돈과 힘이 채워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꿀릴 거 없어요. 니네들이 나 욕하면 그만이야. 난 돈 있어. 난 세력 있어. 니네들이 어떻게 할래? 그리고 쥐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인생에 그와 같은 것들로 아무리 그와 같은 것들을 축적해 나가도 채워짐이 없어요. 거기 근데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던 중 삭개오의 귀에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란 분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통해 들려오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죄가 사함받는 일. 그런데 그렇게 허황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말을 전하는 예수가 하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연출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얘기를 하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접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삭개오가 복음을 들었단 말이 어디 있어? 뭐 그러실 줄 모르는데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세를 다 뒤로하고 예수가 지나가는 길로 향합니다. 만약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쉽게 예수를 만날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재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돈 좋아해? 그러면 예수님한테 좀 연락을 해. 내가 상당히 많은 후원금을 낼 테니까 나하고 한번 만나자고.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 일이죠.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것임을 가르치시는 분. 그분을 보려고 애써요. 애써. 애썼다는 말이 있어요. 애쓴다. 3절에 보려고 애써요. 근데 키가 작아요. 아, 그게 딜레마예요. 또 다른 딜레마. 키가 작아요. 키가. 키가 작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보통 키 큰 사람들, 작은 사람이 뭔가 어디 뭐 행렬하는 거, 퍼레이드 같은 거 있으면은 보려고 했으면은 조금 비켜주잖아요. 좀 앞에 와서 보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 가로막는 키 큰 사람 누가 있어요? 네가 앞에 있어서 난 다 보니까 앞으로 와. 뭐 이러고 비켜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못 봐요. 왜 그럴까요? 누구야 이거? 살게요? 괘씸죄가 걸린 거죠. 더 안 비켜주는 그런 모습. 뭐 거기 성경에 그렇게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 못 봤을까? 비집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 비켜주는 거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그 당시에 올라가는 건 애들이 장난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엄숙한 모습을 가지고 힘을 쓴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나무에라도 올라가면 그분을 볼 수 있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 앞서 달려갑니다. 행렬이 이쪽에 진행되면 저 멀리 앞에 가가지고 나무에 먼저 올라가지고 있으면 지나갈 때 그래도 그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영적 차원에서 보자면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의 초청을 초청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에요. 자, 계속 잘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율법과 규정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사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규정은 자신의 죄를 보게 할 뿐 건져주거나 새로운 출발을 열어주지 않아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돼, 너는 사회에서도, 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속에 끼어들 수도 없어. 이거밖에 없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죄와 죄 용서하심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믿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에 따른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집요한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돈 아니면 집요한 반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뭐 그런 인물이 지나가? 그럼 그만이지 뭐. 그랬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삭개오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가? 삭개오의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3절이 밝히는 것,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 그래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을 때는요, 영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어요. Who he is 라고 돼 있어요. 그가 뭘 가르치는 거, 그건 이미 가르치는 거는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Who. 그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 얘기하는 것. 애썼다는 이 말은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요,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프레이드가 있어? 나군 상관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 있으면 한번 볼까? 뭐 안 보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걸고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앞이 가려 안 보이니까 이제 나무에게로 올라갑니다. 애들이나 하는 짓을 이 어른이 물불 가리지 않고 한 이유가 그렇게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이런 것이고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 성경 어디 있느냐고 또 반문할지 몰라요. 하지만 보세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자,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5절에 보시면 이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5절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세요. 가다 보니까는 누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는 위험하게 거기 왜 그러고 있어 내려와 이런 얘기 아니죠. 지금 이르러서 쳐다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을 불러요. 누가 옆에 무슨 참모가 삭개오라고 하는 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요즘 정치의 어떤 행로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았어요. 그의 마음에 흐르는 생각을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해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님은 알았어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여기서 이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 뭐 지나가는 행렬이었는데 하루 정도 내가 묵어볼게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왜 거기엔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나무는 고마운 거예요. 삭개오에게.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대면해요. 세상을 대면한 것 같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기뻐해요. 그 6절에 보면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려요. 그리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나무에 달리셨어야 했어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라는 나무예요.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나무인 십자가에 올라서 그 삭개오에게 주는 그런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삭개오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삭개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른 나무에 올리시고 내려오지 못하셨어요. 거기서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성도님 이 부분에서 복음을 들으시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치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어요.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이제는 의인은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에는 살아나서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는 죄인이 되고 죄가 되어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된 소식은 주님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게 됐다, 구원받아 살게 됐다는 것은 이렇듯 우리의 인생이 전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영혼을 찾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소식은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알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감히 이길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뭐 삶의 변화가 뭐 있어? 아니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살게 되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의 복음을 듣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나를 위해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 주님으로 내 인생에 모시고 살겠다고 그러한 복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 더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에 반드시 있는 결과가 뭔가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5절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느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 말씀, 내 집에서 묵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서도 또 집을 얘기하시는데 예수께서 9절을 보시면 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에게 이르렀다 이런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 집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 집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집이란 말씀은 삭개오의 인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삭개오 집에서 머물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구세주요 왕이 되셔서 그와 함께 동거하시고 인생길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함께 동거하시고 함께 그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신다는 말씀이죠. 같은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임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에게 이제 삶의 변화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8절이에요.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좀 의아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라 저는 생각이 해요. 그죠? 뭐 갑자기 뭐 주님 보십시오. 왜 이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구원 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구원 받기 위해서 삭개오가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쁨과 감사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결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심을 보면은 그냥 율법 규정 정도 미니멈으로 지키고 있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또한 내야 되는 그와 같은 성전 봉헌이 있었고 내야 되는 그런 구제금이 있었고 그래요. 11조를 포함해서 헌물 그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는 구제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입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가 얘기하는 게 뭐죠? 잘 보시면은 소유의 얼마를 한다 그래요? 절반. 자, 삭개오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뭐로 버텨온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가장 힘 있는 게 소유예요. 근데 지금 그 소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티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소유를 얼마나 내놓겠다는 거예요? 절반을. 자, 이게 어떤 절반이다, 4분의 1이다, 뭐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죠? 소유가 이제는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왕이에요? 인자가 나의 왕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얘기했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인생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왕 앞에 나의 삶이 드려지는 그것은 더욱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도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인생을 출발한 거예요.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삭개오가 생각해보세요. 삭개오의 구원받은 그런 심령에 들어오는 게 이 사람도 쥐어짜지 저 사람도 쥐어짜지 그냥 뭐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축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뭐 두 배 정도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 4분지 1 정도 더해서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지 1 정도 더해서 하면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네 배로. 그냥 지금 삭개오의 생각에는 어떤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던 삭개오예요. 그냥 그것이 스탑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하신 주님. 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그 감사.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에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새 삶의 감사로 율법 규정을 그저 따르는 정도가 아닌, 제가 이렇게 율법 규정을 얘기하는 건 우리 사참의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좀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 드리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미니멈이죠. 그러나 내가 청지기로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청지기의 삶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삶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의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부요, 하나님을 향한 부요한 드림과 이웃을 향한 나눔, 그것이 있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봤지만, 이 청지기의 삶을 자칫하면 너무도 정말 너무도 샬로우한 어떤 얘기로 끝나기가 참 쉬워요. 아유 뭐 헌금 얘기하나? 그러실지 몰라요.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삶이 주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전해주고 살고 있는가, 나의 전하는 메시지는 뭔가, 그것을 다 보게 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부유함 때문에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는 부유하게 됐어요. 주님이 달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나무에서 살아나고 삭개오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초청에 따라 우리는 새 주인을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주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주님 앞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